공부할 수 있는 날짜에 부지런히 또 진도를 나가십시다. 지금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따로 했고,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까지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는 와 있고, 이제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수요 모임 때에는 저희가 이제 창세기는 일단 뺐고, 출애굽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레, 민, 신, 수, 삿, 룻, 삼, 왕, 대, 역대기 상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일 오후와 수요 모임을 통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갈 때 시간이나 여건이 안 돼서 수요 모임에 못 오시더라도 같이 들으시면, 그러면 성경 전체를 어쨌든 계속해서 조금 진도를 신약과 구약을 같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그 16장 마지막 장에 두 구절을 보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이 구절의 특성상 설교 형식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 14절. 여기에 지금 아마 지금 3판과 4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일단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깨어 있어. 미안합니다. 다시.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아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이제 마무리 짓는 요 부분에서 다시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말미 부분에서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권면하고 싶은 말들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다섯 가지로 압축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권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서 다섯 개죠?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오케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는 거, 강건하게 되는 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거, 또 깨어 있어. 예,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섯 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섯 가지를 잠깐 살펴보는데, 다섯 개를 빨리 맞추면 빨리 끝나겠죠. 오늘 이제 준비한 건 그것만 준비했으니까, 그렇죠? 예. 자, 깨어 있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 깨어 있으라고 할때 이때 이제 watch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watchtower 뭔지 아시나요? watchtower? 예,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예, 파수대. 깨어 있다, watch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깨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깨어 있다. 잠들지 않았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잠들지 않았다는 뜻이 생각이 듭니다. 또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고 각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watch out. 예. 조심해. 예. 그러니까는 조심하라는 의미, 예,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라는 것과 좀 포괄적으로 그게 이제 같이 포함될 것도 같고요. 또 경계하는 거, 그것도 이제 예, 오케이,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잘 살피라, 예, 잘 살피라. 이렇게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더 나와야 될 것도 있고 나온 것도 있는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다 이렇게 깨어 있다는 의미를 성경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체적으로 잠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말씀이 일단 1차적인 의미예요. 중의적으로는 이제 각성하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일단은 육신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보시니까 어때요? 잠들어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잠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일단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이 또 깨어있다는 의미를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의미로도 써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깨어있든지 다시 얘기해서 살아있든지 자고 있든지 다시 말해서 죽어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것을 깨어있거나 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의미가 첫 번째 육신적으로 잠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건 뭐겠어요? 이건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깨어있으라는 말과 앞에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 각성하고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뭐냐면 깨어 있는다는 말의 의미 중에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을 함에 있어서 그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희는 깨어 있어, 너희는 깨어 이렇게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쭉 나갈 때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라는 말씀과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주로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며 깨어 있어야 되냐면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때 watchman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watchtower 또는 watchman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어떤 파수대에서 사람이 이렇게 감시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파수대에서 성벽의 파수대에서 적들이 밤중에 침입해 오는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깨어 있어라 할 때 그 말씀은 너희가 파수꾼이니까 파수꾼이 밤새 적의 침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키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대적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이 그 깨어 있는다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시편 127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파수꾼의 깨어 있음.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깨어 있는다는 이 말이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잘 지키고 있으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감시에 중단이 생깁니다. 그렇죠? 파수꾼이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잘 지키다가 3시에 잠이 들어서 5시에 깼으면 3시부터 5시까지의 중단이 생겼잖아요. 감시의 중단.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처럼 너희가 깨어있어라 하는 얘기는 중단 없이 잘 감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셔도 끄덕끄덕 해주셔야 제가 이해하는 줄 알고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때까지 이게 이제 100번이고 반복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너희는 깨어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실 때 이 말씀은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중단 없이 감시를 잘하는 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뭘 하면서 깨어 있는 거냐? 기도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 이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뭘 것 같으세요? 깨어있고 그 일이 지금 여기 앞에 보면 기도거든요. 기도와 간구 그 기도와 간구하는 일에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수톱 치려고 밤새고 깨어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인내와 간구로 이게 기도하는 데에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를 중단 없이 기도의 중단 그 어떤 그 이 감시에 기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단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 깨어 있어서 기도한다는 건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 인 것이 어디서 또 우리가 확인되냐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는 것은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서 감시를 하는 것이고 또 기도에 깨어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깨어있으라고 말씀할 때는 기도에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깨어있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각에 오실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눈 부릅뜨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에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잘 기도하다가 목요일에는 전혀 기도하는 제껴두고 기도는 제껴두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 매순간 그 기도를 중단 없이 이렇게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제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의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고린도전서 15장의 34절입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예. 그래서 무슨 얘기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단 없이 하라.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해가 되셨죠? 예, 끄떡끄떡. 예. 굉장히 확실하게 끄떡이셨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다시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 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약해지지 말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의지를 강화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금 단어의 의미를 다른 성경 구절들에 비추어서 조금 더 또 구체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굳게 선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것은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일입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뭐 다른 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보니까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서 뭘 하는 거냐? 여기 보니까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걸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읽은 구절에서 이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서 여기서는 뭐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믿음의 일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하라는 것이고 그렇죠? 자, 또 끄떡끄떡? 예, 오케이. 예. 자, 세 번째는 보니까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답게 행동하며, 남자답게 행동하라. Like man. 남자답게 행동하라. 자, 이 말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조금 거리끼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남자 여자 강조하고 요즘 어디 사회 나가서 남자 여자 강조하면은 굉장히 시대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고 심지어 이제는 이제 범죄자 취급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남자 여자를 자꾸 강조하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협박에 그런 이 현세대의 협박에 아랑곳 없이 남자는 남자다워야 할 것과 여자는 여자다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성다움이 있고 여성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마귀가 굉장히 엉뚱하고도 어리석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차별하는 거라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신체 구조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다움이 있고 여성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각각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렇게 그 성정체성을 파괴하는 이것은 마귀적인 이데올로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딴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뭐가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뭐 하건 상관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성다움은 뭐냐? 남성다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건 강함입니다. 남성다움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강함이에요. 강함. 그리고 용기 있음. 이런 것들이 남성다움의 대표적인 특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성별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전부 남자 같기를 원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자 자매들이라고 해서 믿음 생활을 여성답게 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일에 있어서는 성별이 남자건 여자건 신체적 성별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전부 남자답게 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다움을 얘기하시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욥기에 있습니다. 욥이 그 세 친구들과 이래저래 변론을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직접.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뭔가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보통 보면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어디 먼 길을 갈 때, 달려갈 때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이 쓰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마음 단단히 먹고 나한테 대답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이 남자답게 네가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는데 그런즉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다움을 보여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강건하여 너 스스로 남자다움을 보여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남자다움과 동일하게 쓰인 의미의 단어가 뭐냐면 강건하여. 그렇죠? 강함. 이것은 남자다움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전투에 필요한 것은 남성다움이에요. 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매님들도 이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구분을 잘 하면서 여성스러움을 유지하시되 영적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는 남자답게 싸워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강건한 자가 되라는 표현입니다. 강건한 자가 되라. 이게 이제 흠정의 3판에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아마 4판에서는 바꾸신 것 같아요. 강건한 자가 되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거기 be strong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바꾼 것 같은데 강건한 자가 되라는 표현도 사실은 아니에요. be the strong man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be strong 그러니까 강건하라죠. 사실은 강건하라. 강건하라인데 이제 성경에서 강건하다는 의미가 그럼 어떻게 쓰이냐? 첫 번째, 성경에서는 병약함이 없을 때 강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그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그 이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이제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막 놀라워했죠. 그럴 때 이제 놀라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약함에 눌려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던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건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용례로 볼 때 강건하다라는 말은 병약함이 없다 또는 없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튼튼하고 힘이 좋다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아,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건하다 하는 것은 충분히 힘이 있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이제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기의 몫을 이렇게 이제 달라는 말을 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이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강건하다가 어떻게 표현된 거냐면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싸울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상태로 병약함이 없이 그렇게 힘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예요?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에서 먼저 말한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깨어있어.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고. 세 번째, 남자답게 행동하고. 네 번째, 강건하고. 자, 이게 전부 뭐예요? 막 불끈불끈 막 힘이 솟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 으쌰으쌰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과격할 수 있고 조금 거칠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위험도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데가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16장의 3장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못 끼친다.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해놨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믿음, 소망, 사랑 셋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지금 마무리,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딱 덧붙였을 때 이 말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사랑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 말을 한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사랑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다 가르쳐 놓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모든 일을 행할 때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사랑 안에서 뭘 행하는 것이 부족한 교회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훈계할 때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를 훈계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걸 못하면 그걸 훈계하고 저 사람이 저걸 못하면 저걸 훈계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준 거를 보면 이 교회에는 사랑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할 때 믿음도 좋고 강건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것들을 잘 뜯어보시면 사실은 순수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걸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했나? 정말로 내가 이것을 지체, 내 형제, 내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 건가? 잘 뜯어보시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찬양대를 하고, 내가 식사로 섬기고, 내가 청소를 하고, 내가 뭐 차량으로 섬기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내가 정말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서 이것을 하고 있나? 잘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의의나 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또는 내가 잘하는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에서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 다섯 가지 이 권면, 이것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에 있는 자라는 것,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파수꾼처럼, 그렇죠? 파수꾼처럼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말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남자답게 용기 있게 싸워야 한다 이 말씀을 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네 가지 전체를 이렇게 엮고 있는 그 고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그 전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안에서 행하고 우리의 혈기나 어떤 경거망동이나 이런 것들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셋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 이것이 정말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는 어떻게 분별되냐면 사랑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두려움 속에서 믿거나 마지못해 믿거나 이렇게 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믿게 되면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갈 때 그게 확실한 사랑, 아 정말로 아 확실한 믿음, 정말로 믿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예화를 좀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제가 그것은 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